오늘은 드디어 2017년 1월 4일 수요예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에베소서 강해를 해왔는데요.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이지요. 교회의 교회됨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됨의 열망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둘이 될 수도 없고 나뉘어져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하나됨의 열망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정죄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적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고 사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분명히 연약한 우리들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게 하셔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하나 됨으로 섬겨가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우리가 살펴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됨을 추구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다투게 만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무기를 주셨죠. 절대적인 무기가 뭐였죠? 머리에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죠? 의의 흉패,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라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교회를 하나 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절대적인 무기가 하나 또 있었죠. 뭐지요? 기도요. 기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기를 잘 갖추고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 무기 다 던져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내가 최신의 무기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정말 최신의 무기다라고 해도 이걸 다 갖췄다고 해도 기도 없이는 의미 없는 거예요.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기도의 분량이 잘 채워졌을 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거예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도무지 우리의 아이디어로 우리의 상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교회 안에 숨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의미도 없다.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니요. 그 희망을 왜 내가 얘기해야죠? 아니요. 예수님이 희망을 걸고 희망을 주셨는데 왜 내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죠? 아니요. 교회는 언제까지나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희망이에요. 교회는 그 영광스러운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교인에게 일을 이렇게 맡겼대요. 처음에는 참 열심히 잘하는 것 같더니, 그러더니 점점 좀 이렇게 일을 잘 안 하더라는 거죠.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손을 다 놔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좀 맡겼대요. 네, 또 다른 일을 그 성도에게, 그 교인에게 맡겼대요. 그러더니 또 다시 처음에는 또 열심히 하더니 또 점점 식어지고 나중에 또 내던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살펴봤다는 거죠. 그분을 잘 이렇게 주목해서 보기를 시작했대요. 그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들의 눈에 띄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남의 눈에 띄지 않거나 사람들이 인정이 사라지면 슬그머니 그 일부터 놔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만약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면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자기를 자꾸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결정을 내렸죠. 어떤 이야기로 결정을 내렸냐면 교회는 특별한 곳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특히 누가 보더라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이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함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특별합니다. 특별한 것이 뭐냐면 뭐 탁월하거나 실력 있거나 힘 있거나 능력 있거나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정교회도 보면 정말 우리 어른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 아, 이 교회는 어떻게 다 어른들만 있냐 해도 저는 너무 고마워요. 특히 금요 심하게 될 때 이분들 없으면 교역자들만 기도할 판이에요. 이분들 없으면 교역자들만 앉아갖고 기도할 판이 너무 고마워요. 아, 이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지. 어떻게든지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도록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고 새벽에 자리를 지키고 금요 심하게 나가서 그 자리 지키고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켜가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어른들 다 노인네들 어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 양정교회를 어쩌면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도와 이분들의 사랑의 섬김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죠. 왜 교회는 이렇게 안 가냐 저렇게 안 가냐 왜 저 방향으로 안 가냐 왜 이 방향으로 안 가냐 뭐 온갖 얘기로 시끄럽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분들이 교회를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누가 알아주든 안아주지 않든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럼에도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재능을 가졌어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잘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은 그 일이 큰 일이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거죠.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보니까 진짜 필요할 때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둘러보면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아무도 없어요. 24절 이야기 다시 한번 마음이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눈에 띄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보았더니 두기고라는 사람이죠. 21절, 22절에 보면 그 두기고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본문의 이 부분은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고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이 얘기는 빼놓지 말아야 될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 함께 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따라왔던 아시아인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에베소서를 가지고 갔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가리키고 또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또 한 성도들에게 또 곁에 있는 사람에게 또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진실해. 그 사람은 보니까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 사람은 너무 인색해. 저는 이 얘기야 듣기 싫어가지고 항상 누구를 만나도 제가 먼저 내려고 그래요. 냅니다. 밥값을. 같이 우리 교인들 만나도 제가 먼저 밥값을 내지 제가 목사니까 얻어먹겠다 그런 심정 없어요. 항상 먼저 내려고 그러죠. 먼저. 저는 인색하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요. 목사가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넉넉해야죠. 풍성해야죠. 나눠야죠. 목사가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삶의 원칙이에요. 항상 내가 먼저 내자. 내가 먼저 섬기자. 누가 먼저 하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섬기자. 뭐 이런 거죠. 또 야 정말 그 사람은 타고난 리더야. 야 정말 우리의 리더로도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야 그 사람은 순전히 거짓말쟁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평가의 소리들이 들려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들었겠지요. 예. 야, 그 사람은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어. 확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정직한 사람이야. 아, 돈 빌려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정확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뭐 이런 평가들이 우리의 주변에 뭐 늘 있어 왔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 장모님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서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있어서 꽃이 되게 하셔서 늘 사랑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사랑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언제쯤 사랑은 받겠죠. 시간이 흘러가면. 예. 늘 그 기도 제목이 빼놓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꽃이 되라.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꽃이 되라. 예.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서목사님 교인들에게 정말 꽃이 되게 하셔서 늘 사랑받는 향기로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요. 저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의 소원은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아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한 목사님입니다. 전 그 소리는 듣고 싶어요. 예, 그 소리는 뭐 다른 거 뭐 인정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야, 서목사님은 성실한 거 하나는 정확하다. 저는 교역자들하고 수련회를 가도 늦게까지 잡은 일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먼저 준비하고 먼저 섬길 일이 있으면 먼저 제가 다 섬겨놓습니다. 뭐 주변에 정리를 해놓는다든가 청소를 해놓는다든가 밥을 해놓는다든가 다 해놓고 조용히 나갑니다. 왜냐하면 방해될까 봐, 잠자는데 방해될까 봐. 항상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늘. 언제나 긴장을 풀을 데가 없어요. 항상 딱 정신을 차리고 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탁월해, 우리 목사님 뭐 설교도 잘해, 이런 얘기 못 들어도 괜찮은데 진짜 우리 목사님은 야, 성실 그 자체다. 이거 하나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좀 인정해 주세요. 다른 건 인정 좀 잘 안 해도 그것만 좀 인정해 주세요. 예. 예. 예, 마지못해 대답하는. 예. 그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도 꼭 듣고 싶은 평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평가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으면 잘 평가가 해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들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그곳에서 눈물 뿌리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던 거 사람들은 몰라줘요.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 몰라줘요.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두기고가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줄 때 두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이요. 22절 보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얘기합니다. 첫째는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사정을 알려주는 일을 맡았어요. 참 중요한 일을 맡았죠. 왜냐하면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많은 교회들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이때쯤 되면 사도 바울이 좀 다시 와야 되고 좀 교인들도 살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궁금한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이 두개고가 이 사정을 알려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위로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 핍박도 있었고 교회적 갈등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이 두기고가 이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아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기고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몇 가지 성경의 구절들을 좀 잠깐 보면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얘기합니다. 예,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에베소서도 얘기하지만 골로새서에서도 이 두기고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된 자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복음을 위해서 늘 언제나 동분서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두기고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두기고와 같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그 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영적인 거장이요. 또 탁월한 사람이죠. 복음의 전도자죠.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옆에 있는 이 두 기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짝을 잘 만나야 돼요. 동지를 잘 만나야 돼요. 예? 동지를 잘 만나요. 너무 큰 동지를 만났어요. 예? 다 모든 이목이 다 사도 바울에게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았던 두기고예요. 그렇지만 이 두기고는 자신에게 준 역할들을 상실하게 감당해요. 이거 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의 소식들을 막 전하고 다니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바울에 대해 궁금했던 그의 사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동문서주하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위로의 소식을 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국 두기고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바울의 복음은 살아남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된 거죠. 우리도 역시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인사말을 전합니다. 인사말을 전하면서 이제 끝을 맺는데요. 어쩌면 정말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이 굉장히 극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옥에도 오랫동안 갇혀 있을 뿐더러 지금 이미 그의 몸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로 마지막이 될 인사말을 에베소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이 축복의 인사말을 정리하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 먼저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원에서 나왔냐면 합하다, 연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연결하다, 합하다. 무언가와 연결되었을 때, 무언가와 합해졌을 때 찾아오는 평안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참된 평안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합해졌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뭐다? 평안이다 얘기하는 거죠. 평안.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어찌 되었든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형편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쨌든 연결이 돼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죠.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평안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죠. 무서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숨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숨는 일들, 거짓이 찾아오고 두려운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깨어진 관계 속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다시 합해졌단 말이에요. 다시 연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한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도 놀라운 거죠. 너무도 놀라요. 영혼이 평안하고 육체가 평안한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칼빈은 이 평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행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행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지요. 저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트집잡는 일이 없기를, 김정은이가 김새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혹시 이 트럼프가 트집잡는 일 또 하면 이거 다 무산돼버리잖아요. 김정은이가 김새는 일 만들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트집잡는 일 없었고 김새는 일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무난하게 또 정상회담이 잘 끝났는데 왜 사람들이 그토록 그 정상회담을 기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반도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길 바랬기 때문이죠. 또 비핵화가 현실 실현되고 또 평화가 또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나 싸움이나 갈등이나 대립이 없는 평화로운 삶의 모습, 이것이 평안 아닙니까? 이것이 평안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도와줄 때,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을 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줄 때, 그 안에 평안이 없겠습니까? 다들 이해받기만 바라고, 다들 사랑받기만 바라고, 다들 그렇게 만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늘 불만족이죠.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해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해 줄 때 그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내가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을 해 줄 때 그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내가 먼저 위로받기 이전에 내가 먼저 위로하고자 할 때 그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늘 싸움의 대상이 되고 늘 이겨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은 너무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두 가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인간과의 평안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의 평안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지구, 또 그 가자 지구와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 지금까지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어쩌면 물과 기름과 같아요. 물과 기름과 같아요. 도무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들, 도무지 이들은 전혀 화해를 이루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가 되죠. 놀라운 거죠.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예. 피 흘리심, 찢기심, 상하심, 매맞으심으로 이 원수됨을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게 되었어요. 놀라운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평안.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졌고 담을 쌓았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다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는 거죠. 이 백성들아, 하나님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서 다시 회복, 그 평화를 찾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다툼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불편한 관계가 되어보세요. 평안이 있겠습니까? 도무지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눕기를 설교할 때에 가르쳐드렸던 인사말 생각나십니까?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하지요.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그런데 좀 더 친한 관계는 그런 인사 안 한다고 그랬죠. 진짜 친한 관계는 나임메오드. 나임메오드. 나오미가 이름의 뜻에서 유래한 건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 그래서 나임메오드라고 하는 인사말 들어보셨죠? 당신은 나오미와 같이 제게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당신만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이겁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기쁩니다. 예. 제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임메오드 인사예요. 그런데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면요, 나오미가 인생의 쓴맛을 겪고 나서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쓴물, 쓴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라 메오드. 당신은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당신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눈다면 어떻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까? 마라 메오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막 불안해서 죽겠어. 그게 아니라, 아, 나는 당신만 보면 너무 기뻐. 당신만 만나면 너무 행복해. 야, 그나 너무너무 신이 나. 이런 정말 관계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죠. 믿음을 겸한 사랑.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여기 믿음도 중요하고요. 사랑도 중요합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면 할 수 없죠. 다 중요하잖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과 이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Love with faith 되어 있어요. 뭐예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언제나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가르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쳤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요약해 주신 것과 같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믿음과 사랑도 역시나 바로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맥없이 그냥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엄청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기억하고 있나? 이거 자꾸 의심이 되면서 약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동시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해. 나를 정말로 사랑해.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보나마나예요. 믿음은 건강한 거예요. 끄떡도 하는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결국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랑 또한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툼과 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겸한 사랑의 축복을 받으면 결국 어느 축복까지 이어지느냐면 변함없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축복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축복하고 곧이어서 이야기하는 축복이 뭐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축복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이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죠. 어느 때는 절망적인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지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따라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앞세워서 변함없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정당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지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 교회 안에 이 은혜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형제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해 주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사이좋게 웃으면서 막 재미나게 놀 때, 그 모습을 지켜볼 때 너무도 행복해요. 너무도 행복해요. 아이들 장난을 치고 왁자지껄 웃고 장난스럽게 같이 먹고 그러면서 재미나게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왜 진작 이 말을 몰랐을까? 제가 어렸을 때 알았으면 부모님한테 늘 사이좋은 모습만 보이는 건데 맨날 싸우기만 했는데.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서로 더불어 형제 애를 나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뭐냐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은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형제애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형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내가 너무 커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든 내가 너무 바빠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양정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니 갑자기 우리 교인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